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제목으로 시편 148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8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면서부터 함께 하고 있는 이 성경책인데요. 딱 펼치니까 왼쪽에 크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주 대합창시.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이름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주 대합창시. 시편 148편을 왜 우주 대합창시라고 부를까요? 시인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해와 달, 별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시선을 땅으로 옮겨 자연과 생명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같은 찬양의 부름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시작된 찬양은요, 땅으로 내려와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의 합창단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148편이 말하고 있는 우주적 대합창시라는 거죠. 우주적 찬양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또 사람은 사람대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주적 찬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독특한 구조가 눈에 띄는데요. 1절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도 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편의 처음과 끝을 같은 고백으로 감싸면서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나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이유가 나의 상황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유는 마치 장엄한 교향곡이 끝난 다음에 관객들이 감격하여서 기립박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대한 합창을 듣고 나면 결국 우리의 고백 속에서 마지막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의 구조는 우리의 삶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실 때 그 마지막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으로 우리는 할렐루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통 삶이 평안할 때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누구라도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는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쉽게 드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찬양의 시작점을 하늘과 높은 곳에 둡니다. 이것은 찬양의 감정이 나의 상황이나 형편에 있지 아니하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는 찬양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하시고 완전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모든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처럼 경험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찬양은 노래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찬양입니다. 즉 찬양은 단지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해와 달, 별들 그리고 하늘 위에 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천체들은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는 해답게 빛을 비추고 또 달은 달답게 밤을 밝히고 또 별들은 정해진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창화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으로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가 한 번이라도 혼돈에 빠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의 질서, 또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걸음들, 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변하고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에게 찬양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의 시선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찬양은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용들과 바다는 고대 근동세계에서 공포와 혼돈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존재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워하는 문제들과 깊은 상처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용들과 깊은 바다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병, 또 예기치 못한 실패, 반복되는 불안 등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당장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신뢰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양한 자연현상과 피조물들이 등장하며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입니다. 거센 바람과 같은 대자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 아래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광풍에 두려워하여 떨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진짜 다루고자 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 광풍이었습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면의 불안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시편 148편이 말하는 말씀을 따르는 광풍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찬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풍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찬양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찬양은 지위나 역할, 연령이나 배경에 따라 제한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찬양의 자리에 초청받은 존재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이시라. 뿔은 성경에서 힘, 존귀함, 그리고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쓰러진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뿔을 높이시고 다시 존귀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가랴도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찬양의 자리로 회복시키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이 낮아졌기에 우리가 높아졌고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우리를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구경하는 타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작은 속삭임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장 친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찬양의 자리에서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부활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은 닫혀있던 우리의 입술을 다시 열게 하셨고 무너졌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응답하는 삶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이 멈춰버린 영역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의 부족함, 또 관계의 갈등,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 알고 있는 깊은 갈등과 상처. 혹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주저하고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또 돌아보면 2025년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제목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3.1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